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답게 어둡고 힘든 현실을 등지거나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노력하며 사셨나요?
네, 목사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지내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하루가 바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제 마음을 맡기려고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기 4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4장 3절을 읽어주세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어떻게 행하나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빈 왕에게 심히 학대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여호수아 11장 10절을, 진양쌤이 11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렸으며
하솔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불살라 진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황폐해진 하솔 땅에서 지내던 가나안 왕 야빈을 강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누구라도 죄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4절을, 예은쌤이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선지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여기서 재판한다는 것은 좁게는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함을 뜻합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6절을, 진양쌤이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드보라가 번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무엇을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거느리고 가서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하시나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바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아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락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면 싸우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의 약속을 받고도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9절을, 진양쌤이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가로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바락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사사 드보라가 반드시 바락과 함께할 것이지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아서 바락이 그 전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 호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를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성경은 여기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12절을, 예은쌤이 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호기 시스라에게 고함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투를 위해 다불산에 오르자 시스라가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군사와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집결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니 다볼산에서 내려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15절을, 예은쌤이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온 군대를 쳐서 엎드려뜨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 주저하던 바락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도망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하솔왕 야빈과 화평하게 지내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아, 이 일 때문에 앞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말씀을 언급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18절을, 진양쌤이 4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찾아오자 어떻게 하나요?
시스라를 영접했어요. 두려워하는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물을 달라고 하는 시스라에게 젖 부대를 열어 우유를 먹게 하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4장 20절을, 예은쌤이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사람들이 장막에 와서 자기를 찾으면 사람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후에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하나요?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가서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바락이 아니라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엘이 영광을 취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방 사람의 아내인 야엘은 지혜롭고 치밀하게 따뜻한 이불과 우유를 준비해서 시스라를 안심시켜 잠들게 했어요. 힘없는 여자였지만 용기를 내서 말뚝과 방망이를 사용하여 시스라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양쌤이 사사기 4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반면에 이스라엘의 대장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도 담대히 전장에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4장 23절을, 진양쌤이 4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진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잘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 반복되는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군대와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요?
여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줘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통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여인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사람의 능력은 여러 면에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락과 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드보라나 야엘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기 4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믿음보다 환경과 사람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머뭇거렸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 드보라와 야엘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했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능력이나 위치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위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세상의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은 조건보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움과 고정관념 때문에 머뭇거렸던 부분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는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잘 발견하셔서 감사를 누리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은 자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불러일으키신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도 해주시는 등의 여러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느끼는 정도가 작고 약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크고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원에 대해 느끼는 원함이나 부담감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각자 다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네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해야겠다거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겠다는 구체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군요.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겠다거나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선한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갖게 된 마음이 아니라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은 교회 안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의 방향성 자체를 통째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어느 날 문득 특정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소원이 강력하게 생기기도 하고 병에 걸렸거나 곤란한 지경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며 살아야겠다라는 소원이 생겨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한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관련된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런 소원을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나에게 선한 소원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마음에 아무런 선한 소원도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우리 마음에 어떤 선한 소원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자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선한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몫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별것 아닌 작은 소원이든 삶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 큰 소원이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소원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사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모세의 삶을 봐도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원 행하길 거절해서 그냥 마음에만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소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이 든다면 몇 번 더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한 뒤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생겼다면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매번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적하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그 일을 행할 때 공격을 받고 비난받고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군요.
제 생각엔 선한 소원을 위해 일할 때 받게 되는 공격은 일하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거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이 뭐라고 나서서 그 일을 하냐? 왜 그런 방식과 그런 태도로 일을 하냐? 왜 지금 상황에서 그 일을 하냐? 이런 말로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감당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안 좋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일을 포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말을 듣거나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서로 더 좋게 하려고 일을 한 건데 이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나 좋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당신은 나처럼 나서서 일이라도 해봤냐? 라면서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을 하다가 도리어 분란을 만들게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격이나 방해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라고 해도, 그 일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맞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말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맡겨진 사명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건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갈 때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미리 하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받아치지도 말고 지혜롭게 그 상대방에게 더 잘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선한 모습을 보이든 참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일을 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때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몰라주고 도리어 나무라고 귀찮게 여긴다면 그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겪게 된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지혜와 겸손을 구해야겠네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서원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된 내용은 없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자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마음 안에서는 의지가 작용해서 결단을 한다. 정서가 작용해서 감정이 반응한다. 지성이 작용해서 생각을 분별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지, 정서, 지성.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 정서, 지성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아라고 부릅니다. 즉, 마음의 활동은 자아의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아는 완전히 부패하고 탈락했다는 특징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의지, 정서, 지성이 부패했다는 건 자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마음의 기능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진노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활동하는 자아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지배를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죄를 단순한 도덕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방향성과 중심의 왜곡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해야 할 인간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죄의 지배에 있는 자아는 크게 네 가지의 쾌락적인 덕목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성과 같은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을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쾌락적인 덕목은 결국 허무함이나 더 큰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신자의 마음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건, 얼마나 연륜을 쌓았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건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네 가지의 쾌락적인 덕목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아, 가끔 믿음이 없어도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명예 같은 선한 덕목을 추구하는 것이겠네요. 그럼에도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기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비신자는 그 나무의 모습이 아무리 멋있어도 자아의 만족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반면에 신자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의 마음을 알아보면 신자의 마음 안에는 성령의 주관 아래에 자아가 있고 죄의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과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잔존 세력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죄의 잔존 세력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죄의 잔존 세력이란 각 사람이 가진 연약한 부분이 죄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민감해서 돈에 대한 문제를 건들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에 쉽게 빠지는 등 각자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각각의 연약한 부분이 죄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들면 죄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죄의 잔존 세력인 거군요.
맞습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죄의 잔존 세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잔존 세력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잔존 세력의 특징은 지배력을 잃은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마음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서 죄의 잔존 세력이 영향을 끼치려면, 힘을 발휘하려면 신자의 자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붙들어야만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스스로가 그 죄를 즐거워해서 죄를 선택해야 죄에 빠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비신자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죄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자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죄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리고 쾌락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기에 죄가 스스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기에 신자는 그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내가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영역에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붙드시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 연약해진 의지가 점점 강해져서 죄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결정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네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려는 마음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부분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한 부분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네요. 이 마음이 분명해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소원을 품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내용과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삶에 감사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구원받은 삶에서 와서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또 선을, 거룩함을 분별하고 또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참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또 한번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초반에 나눴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 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늘 꼴입니다. 다락방 모임에서나 목사님 앞에서나 뭐 친구들 앞에서든지 대표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면 늘 난처해하면서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저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인 것이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